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북조선 신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진행을 맡은 로이스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방송을 하는 시간인데요.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니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때론 참 부족하다고 느끼며 북조선 신자분들께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듭니다. 여러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 양을 먹이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네. 이은혜 집사님, 이수인 자매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방송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은혜 집사님이 한 주도 빠짐없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건강하고 평안했다는 증거이니까요. 앞으로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는 다음 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는 주잖아요. 내년에 대해 계획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는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에 믿음의 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해를 계획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2024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 그럼 지난주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수인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네, 이번에는 이은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아멘.
네, 지난주에는 기드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지요. 기드온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한번 나눠볼까요?
기드온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사용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겁이 많던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이신 것이죠.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기드온은 자신의 출신 성분도 좋지 않고 집안도 약한 데다가 그런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자신 없어 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겁을 낼 때가 있지 않나요? 주어진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잘 해낼 자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해서 망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겁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큰 용사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기드온 이야기에 대해 더 나누실 것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쳤다고 자랑하며 교만해질까 봐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용사를 300명만 뽑으라고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힘으로 잘해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기드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의 군대를 물리친 후 평화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미디안 백성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강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대했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해서 먹을 것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 때문에 매우 가난해졌어요.
어려움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하자 기드온이 대답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안은 아주 약하고 저는 우리 집안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했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바친 예물을 불사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셨지요.
이곳에 용기를 얻은 기드온은 믿음으로 바알 제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 3만 2천 명의 군인을 모았어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은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마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을 빼자 만 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만 명도 많다고 하셨어요.
결국 300명만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내려가서 미디안의 진을 공격하여라. 내가 물리치도록 도와주겠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미디안 군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의 왕을 죽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네, 기드온 이야기 다시 잘 들으셨죠?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이은혜 집사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이제 한 절씩 따라 읽겠습니다. 북조선 신자분들도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룻이 가로되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말씀 속에 이름이 나와서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룻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두 분은 룻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데 그 나그네가 죽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여인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룻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오미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라면 나그네도 이미 죽고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나라로 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그네가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가 자신이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룻이 자신의 고향인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룻의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의 고향인 모압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룻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조선 신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요.
이게 웬일일까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 말련과 기련도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오르바 룻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동안 나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추수가 한창인 때였죠.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어요.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는 이삭을 조금씩 더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나그네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고 자기 집안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게 태어난 아들 오벳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조상이랍니다.
네, 룻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우리 두 분은 전에도 룻 이야기를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오늘 다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인 줄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되었네요.
네,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시대로 알고 있는데요. 룻기는 그런 시대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실린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룻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오르바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았고 룻은 그 기회를 잡은 것이네요.
네, 그렇지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거부하여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잘 섬긴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낯선 땅에 와서 몸을 사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먹을 것을 마련하는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룻을 예쁘게 보시고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하게 되고 집안의 기업도 이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당시는 고아와 과부가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는데요. 다행히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 나오미와 룻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질 수도 있었고요. 그럼 룻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지요.
이게 웬일일까요? 한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인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동안 나와 내 아들을 잘 보살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더러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서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때는 추수가 한창인 때였죠.
룻은 이삭을 짓기 위해 밭으로 나갔어요. 그 밭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곡식 베는 사람들에게는 이삭을 조금씩 더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주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룻의 말을 들은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나그네인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고 자기 집안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 가문에 대한 책임을 다했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게 태어난 아들 오벳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조상이랍니다.
네, 룻 이야기 다시 한번 잘 들으셨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룻처럼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룻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말씀을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조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지수자매님과 우리 사무엘 형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잘 지냅니다.
목사님도 잘 지내시죠?
네, 너무 잘 지내고 네. 있어요. 오늘이 네. 2024년 마지막 신방예배예요.
시간이 그러네요. 진짜 금방 가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2024년 때 가장 좋았던 순간, 그리고 2024년 나에게 가장 반성이 되는 순간 있다면 좀 나눠줄 수 있어요?
저는 올해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래도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우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그 순간이 네, 제일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저는 올해 저에게 정체성을 찾게 해주었던 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계기로?
물론 제가 북조선에서 와서 북조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요. 이렇게 또 신방예배를 통해가지고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을 위해가지고 또 애타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고요. 내가 다시 한번 북조선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감사한 마음이 올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분의 이 따뜻하고 귀한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수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북초선 형제 자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승리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단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멘.
신앙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아멘.
우리 북조선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북조선 신자들 삶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주시고
아멘.
자나깨나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신방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사무엘 형제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들으니 한 해를 더 잘 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2024년 한 해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갖게 된 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조선에 그 김현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의사 생활을 하다가 경제에 눈이 열려서 경제학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수를 일했는데 지금은 홍콩의 과학기술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를 일하고 있어요.
와, 그 되기가 힘든 의사까지 하였다가 지금은 경제학 교수가 되었다니 대단하네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명예도 얻고 싶어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맞아요. 김현철 교수님은 그 모든 것을 대부분 이루었대요. 그런데 그런 성취 중에 80%가 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노력해서 100%를 만든 것이 아니고 80%는 운이라는 이야기죠.
네, 이것을 세계은행의 높은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자료를 다 뽑아보았어요. 도대체 이런 근거가 무엇인가 봤더니 성공한 사람이 이룬 업적의 50%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나라를 직접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고 보니 북조선이고 태어나 보니 남조선인 것처럼요.
그래서 나 스스로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크고요. 성취의 50%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거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와, 유전자도 30%를 차지한다라는 말이군요.
네.
그 이야기는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또한 성장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그렇네요. 세상에는 부잣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경우가 있고 고아로 어렵게 사는 경우도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이루는 모든 업적의 30%나 차지한다면 태어난 나라의 영향이 50%니까 80%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운으로 된다라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철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 해운이라는 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많은 것들 역시 80%가 은혜라는 거군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80%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20%도 노력도 결국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모든 것 100%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0%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많이 부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게 부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게요. 은혜가 80%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머지 20%도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라면 누군가는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군가는 굶주리는 걸 보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누구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부어주시는 건가요?
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해줬어요, 지수자매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가 있어요.
물은 아무리 맑은 물이라고 해도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결국 냄새가 나고 썩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더러운 물이고 좀 지저분한 물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흐르다 보면 그 물은 결국 정화가 되고 맑아지는 게 물의 원리잖아요.
아멘입니다. 물이 흘러야지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 맑은 물을 먹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지수자매님 읽어줄래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
아멘. 은혜의 강물인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곳이 땅으로 흐르면서 강같이 흐르게 되고 물이 흘러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물이 바다에 이르니 죽었던 바다도 살아난다라는 말씀이네요.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물이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비유해 보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신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겠네요.
그러네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과 서로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겠네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가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 곁에서 함께하면서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흐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나 교회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세상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신방예배죠. 1년 중에 52번째 신방예배입니다.
와, 2024년 시작하고 첫 신방예배 드린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몇 시간 후면 2024년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해로 그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이 한 해가 누군가에게는 참담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그리고 이란과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참 아픈 기억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누군가에게는 2024년은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기억이 남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신자들은 어떤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은 단 한 가지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지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하는 건가요?
솔직한 마음 나눠줘서 우리 지수자매님 너무 고마워요. 혹시나 우리 지수자매님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북조선 우리 신자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 뭐가 잘못되었냐면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기준대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느끼기에 어쩌면 넘치도록 채워주지 않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기의 노력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예,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지수자매님,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는 오직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저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아니라 아예 그냥 큰 부자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이해가 잘 되는데 부요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기도 아닌가요? 부요할 수도 있는 기회를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제수사배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니 여호와가 누굽니까? 그렇게 모른 척 할까봐 그런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 부자가 돼서 등이 따습고 배가 부르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또 가난하게도 마시옵고라고 기도한 이유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님, 그리고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모든 신자분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말이 딱 맞지 않습니까?
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네요.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아니면 무엇이 더해든지 내가 기도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 우리 사무엘 형제님 읽어줄래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찌 보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것이군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요. 세상적인 것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는 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어요. 죽을 고생한 거죠.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감격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군요.
우리도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읽어줄래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복주선 형제 자매님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바로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렇게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걷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걸을 수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원에 누워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걷고 뛰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내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오늘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삶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방예배 공동체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귀한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신방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내년 2025년에도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예배 통하여서 매일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받은 거 있으면 큰 감동함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오늘 받은 이 감동의 은혜를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의 한 구절로 노래 부르려고
노래 한 번만 해줘요.
네. 이게 제목이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후렴 부분에 한 소절만 하면 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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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아멘. 네, 다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노래로 한 방에 끝내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게 우리 북조선 우리 신자님들 마음 가운데도요 깊은 울림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원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북조선을 떠나올 때 외 할머님이랑 저랑 오랫동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님이랑 이별을 했는데 저를 보내주시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마음속에 걸렸던 게 할머니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내가 전하지 못했던 게 가장 좀 아쉽고 마음이 많이 걸렸었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다가 또 이렇게 신방 예배에 오게 되었고 우리 북조선 신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에서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 신자님들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한마디만 하면 모두 사랑하고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할머니께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또 이렇게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복음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북조선 신자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지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 홀로 취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생명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북조선 우리 신자들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우리 북조선 신자들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신방 공동체로 우리 한 공동체로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섬기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어가게 가게 하시고 그 누리는 모든 축복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신방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동감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우리 신방 공동체로 함께한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 가운데 수고한 우리 사무엘 형제님 지수자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